우리나라 K푸드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으로 변했다면서요?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했죠.
네. 지금 2025년에 수출이 114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야 될 초입 정도라 그러니까 이걸 전성기로 볼 수는 없다.
전성기 안 된다.
사상 최고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포트라와 함께하는 앞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K푸드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여기서 큰 변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푸드 2026이라고 하는 행사에 직접 갔었는데
뭐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갔다면서요?
가면은 예. 다들 배를 이렇게 쓸고 있어. 배불러.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배가 부르면 어쩌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K푸드가 어떤 측면이 달라졌는지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식품업체들은 수출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꾸려와갖고 이제 바이어들과 만나고 맛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상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코트라와 함께 자, 그러면 이제 K푸드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일시적 유행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지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K푸드가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나 사람들이 뭐 먹잖아요.
네.
얼마 안 먹어도 막 환호하고 무슨 열풍이고 막 그래.
네.
한류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진짜로 유의미하게 K푸드가 산업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코트라의 전우형 실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 K푸드의 실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냥 뭐 BTS가 한번 먹었더니 떴다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식품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포장을 잘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K푸드가 그때그때 인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가 떠
네네.
그러면 그때 잠깐 반짝
그렇죠.
인기를 끌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국민적인 기분이 좋고 뭐 국가의 네.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산업적으로는 좀 유의미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K푸드라는 게 진짜 K자를 붙여도 될 정도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특이한 음식 일시적인 유행 이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우선 제가 이제 식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식자가 먹을 식자인데
네.
음식을 담은 소쿠리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갓을 씌운 게 뚜껑인 거예요.
네.
저희가 스페인 음식 타파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뚜껑이 있는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놨다는 거잖아요. 네. 음식을. 그런 식으로 이제 먹을 식자고 품자를 보니까 입구자가 세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예전서부터 식품이라는 거는 먹는 거를 물건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눈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귀도 있듯이 그러니까 입구자가 세 개 있다라는 네. 건 뭔가 동물을 지칭한 게 아닐까. 그 원시시대서부터
네.
아, 우리 품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거다.
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상형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품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식주라는 말을 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근데 왜 의식주일까? 제가 보기에는 식의주거든요. 근데 아마
무슨 벗어도 바로 죽진 않지만
네네.
음식은 안 먹으면
네, 안 먹으면 네, 뭐
죽으니까
단식하면 위험하잖아요.
예.
뭐 벗고 있다고 죽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유교적인 거에서 먼저 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기흥리온순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고 그게 또 제가 영어로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예리하신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의식주가 식의주가
그렇죠.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
이상하잖아요. 시옷 이응 지읒이 아니고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영어를 보니까 영어에서는 또 먼저 식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가 있고 클로딩이 있고 쉘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구만. 격식을 갖추고 음식을 먹어요.
동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영국이나 미국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날 때부터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뭐 동굴에서 살고 사냥하고 뭐 주로 뭐 바이킹 뭐 이런 네. 사람들이고요. 예, 조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한식 또 이런 소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가 예전에는 영양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예.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케팅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마켓에서 뭐를 한다는 뜻이에요. ING가.
어, 그렇죠. 어, 네.
행동이 들어간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네. 저도 eat 하면 먹는 것 같은데 앞으로 eat보다는 eating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에 어떤 행동이 들어가서 양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 저도 늙고 있고 네. 모든 사람이 늙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동적인 활동을 잘 다이나믹하게 못해요.
예.
그래서 정적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갑자기 와인을 마신다든지 위스키를 마신다든지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정적인 활동이 많아요. 그래도 음식을 보면은 좀 요리를 하면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뭐 먹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음식도 그런 정적인 활동이지만 조금 동적인 활동이 가미된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오히려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소비나 문화가 확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예. 거기서 네. 한국은
거기서 이제 고로 저희 이제 한국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K란 말을 또 저희가 이제 국뽕에 차서 할 수도 있고 워낙 또 K가 독특하다는 유니크하다는 또 그런 K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크한 K인데 저희는 저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든 타임은 피크를 치면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네. 그런 골든 타임이 아니라 그렇다고 저희가 전성기가 쭉 있어야 되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네, 네.
팍 적시는 게 아니고 네. 스며들듯이 이런 푸드라는 것도 저희가 다른 뭐 자본재나 원자재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문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천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활에 아주 근접한 거에는 음식이 제일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시장님이 생각합니다. 되게 그 진짜 꿈이 크신 것 같은 게 지금 2025년에 수출이 114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야 될 초입 정도라 그러니까 이걸 전성기로 볼 수는 없다.
전성기 안 된다.
아직 전성기가 아니다. 110 사상 최고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이제 코트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다니실 때 그 K푸드라는 것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땠는지와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경험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해외를 나가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바꿔 나가는 게 보통 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세대가 걸린다고 해요. 제 동생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간 지 20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쯤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살다가 간 사람은 바뀌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 자식들은 이제 아무래도 점심에 갈 때도 도시락 싸가는 거 아니고 이러다 뭐 햄버거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는 K푸드, 그러니까 뭐 K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냥 한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옛날을 생각하는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나는 뭐 영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시민권은 다 땄어.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고향을 생각하거나 부모님 생각하거나 가까이에는 음식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찾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류 음식이 이렇게 좋은 게 제가 영국에 근무했지만 다 맛없는 것만 있다고 해요. 영국에 뭐 피시앤칩스만 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한국 음식은 맛있다는 거죠. 근데 맛있고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건강하고 신선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 요걸 먹어도 괜찮겠구나. 근데 뭐 아시겠지만 조금 서양 사람들은 병이 많은데 저희는 병이 조금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뭐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지 모르는 거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지를 알아도 땅콩이 들어있어. 그럼 얘가 갑자기 네. 먹고 막 개고픔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땅콩 함유된 거 절대 갖고 오지 마라. 너만 먹어라. 집에서 너만 먹어라.
네.
근데 저희 애들은 알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알러지가 많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거 먹었을 때 내가 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척 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출할 때는 뭐 성분 분석표라든지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자세히 보질 않아요. 왜냐면은 네. 그냥 고추장 하면 그냥 고추장이고 뭐 유통기한 그거 잠깐 볼 수 있어요. 네, 날짜가 네. 혹시 뭐 모르니까. 근데 걔네들은 막 그 성분 분석표를 다 본단 말이에요. 칼로리 얼마고 뭐 이런 거서부터 네. 저희는 안 보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향수 또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퍼져 나가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인식들이 퍼져 나가면서 아, 그 사람들이 어? 그럼 이런 거를 먹어 볼까? 그럼 일단 사실 음식은 영양분을 둘째 치고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맛이 없는데 막 영양가가 높대. 미치고 팔짝
한 번은 먹어요. 한 번에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누가 먹으라 그러면 먹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맛있으니까 먹지 않을까.
와, 그러니까 실장님 이야기를 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정말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야지 겨우 변할 만큼 굉장히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건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행동 방식 가운데 하나인 거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습관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지금 한식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는 결국 외국인들의 습관에 지금 한식이 스며들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네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탄자니아에서 실장님 네.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무역사기범 주로 잘 잡는 형사에 가까운 분으로
혹시 그분이 이분입니까? 아,
네. 혹시 탄자니아에도 한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탄자니아에요. 그 사실 또 가보시면 깜짝 놀라는데 제일 놀라시는 게 뭐냐면은 교민이 한 4, 500명 밖에 안 되는데 한식당이 3개나 있습니다.
우와.
3개 되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걸 되게 놀라워했어요. 네. 왜 사람들이 그거를 갈까? 네. 그것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식당들의 어떤 위생 상태나
네.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 식당을 가보면은 밖에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밖에서 만약에 야외에서 테이블에서 네.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와.
자기는 굶고 있거든요. 굶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밥을 먹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항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에는 껌껌해요. 그게 이제 밖에서 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숨기듯이 먹어야 돼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그 한식 코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보통 이제 아시안 푸드 이렇게 섹션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모여 있죠. 근데 이제 워낙 거기는 이제 교민들은 작으니까 이제 그분들 식당들을 어떻게 운영하면 한 1년에 한두 번씩 컨테이너에 그러니까 식자재를 왕창 이렇게 냉동이든 냉장이든 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뭐냐 중국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한국 마트는 없으니까 중국 마트에 가면은 네. 배추도 팔고 그다음에 뭐 고추장 뭐 이런 것도 좀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자재 같은 소스는 이제 사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어쨌든 한국 음식이라는 거의 이미지를 저는 어떤 걸 잘 몰랐는데 실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 음식이라는 게 뭔가 건강하다. 그리고 좀 맛이 다채롭다. 그리고 약간 깨끗하다. 위생은 깨끗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우리가 한식이 해외에서 유행했던 적은 역사에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대부분 타겟이었어요.
네네.
네, 한인 사회가 대부분 타겟이었고 아니면 해외에 있는 뭐 아시아 계통의 어떤 그 집단.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K푸드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으로 변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도 중국이라고
저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보통 인구가 많으니까.
보통 중국, 일본이에요. 딱 이 정도인데 그렇죠. 네. 미국으로 바뀐 지 벌써 2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네. 수출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총합을 내자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아시아가 많죠. 아무래도 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요. 하지만 단일 국가로 보면은 미국이 2024년도부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보통 한 3위권 정도 했다가 네. 이제 일본을 제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뭐 인종의 뭐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거기 보면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너 어디서 왔냐 안 물어봅니다.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네.
자기도 어디서 왔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 맞아, 없잖아요. 맞아. 조상이 인디언 말고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인도에서 뭐 호주 가는 줄 알고 탔는데 와 보니까 밴쿠버 캐나다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종이 다양하다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음식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다양한데 우리나라 제품이 처음에는 당연히 아까 이제 교민을 타겟으로 했다가 이제 교민이 타겟 뭐 타겟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교민 상대로 했다가 아시아 이런 인종으로 이렇게 좀 퍼졌다가 이러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을 제치면서 이제 1등으로 2024년부터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통하면은 네. 다른 데 다 통하죠. 그렇죠. 거기 뭐 베트남 난민도 있을 거고 또 아프리카 뭐 이럴 때면 오바마도 뭐 케냐 쪽이니까 그런 아프리카 쪽에서 온 이민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네. 사실은 뭐 미국을 알게 되면 사실은 전체 뭐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세계 최대 뭐 소비 시장을 미국이라고 하는 게 예.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도 또 있죠.
자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글로벌이라는 건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게 자동차도 판매할 때 각 사들이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같이 경쟁하고 있는 네.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미국의 그 수출 연평균 성장률이 11.8%나 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중국은 1.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잘 성장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일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이것도 신기했던 게 성장률 1등이 가나야. 와, 가나에서도 예, 한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라는 것들도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뭘 주로 이렇게 수출해서 먹어요?
그 미국에서는요. 주로 저희가 사실 예전에 한인마트를 가서 시장 조사를 해보면 네. 1등, 2등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라면하고 쌀. 어.
쌀?
네, 라면하고 쌀은.
그것도 대부분 교민들이 먹었다는 얘기죠.
예,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 쌀도 팔기도 하고 네. 그런데 왜냐면 이제 그냥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트를 갔는데 라면을 안 사? 그럼 뭐 사요? 일단 라면은 기본 사고 네. 사고 나머지를 사는 거지 라면 안 사고 생각을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도 그런 라면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 같은 경우 또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반사적으로 좀 김 수출이 갑자기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동남아라든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늘어났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K푸드가 정말 스며들듯이 그들의 현지 문화에 스며들고 있는지 네네. 사실 저희가 SNS 바이럴, 뭐 K콘텐츠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어야 이게 산업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아까 바이럴을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처음에는 그 K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음식을
그렇죠.
먹지 않는다.
접할 계기는 왜냐면 되죠.
헝그리한 사람은 그게 먹을 수 있든 못 먹을 수 있든 상관없어요. 네, 일단 네. 먹어야 돼, 당장. 네. 그런데 뭐 선진국이나 잘 사는 사람이 굳이 그거 모르는 아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게 나한테 알러지가 오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숨 막힌 증상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먹어왔는데 이제 K 컨텐츠 뭐 캐대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우영우 변호사가 김밥만 먹어요. 아버지가 김밥집도 하지만 매출 올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끼를 김밥만 먹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냥 세 끼를 그것만 먹어도 걔가 완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영양 불균형이 없잖아요. 아 물론 이제 계속 그거 막 한 수십 년을 먹으면 불균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드라마상을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김밥이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해산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식품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증명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K-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SNS에서 뭐 그 우리 제니가 블랙핑크
네.
뭐 제니가 뭐 허드 뭐 제니퍼 허드슨 쇼에 나가가지고 뭐 바나나 킥이 너무 맛있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 수출이 증가한다든지 네.
바나나 킥은 이름 자체가 영어잖아.
아 그러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SN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비자의 욕구들이 또 다양한 거예요. 아까 말한. 저희는 뭐 글루텐 프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네.
저희는 유전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알러지가 좀 적은데 그런 사람들은 밀가루 먹으니까 뭐 글루텐 뭐 그런 프리 음식이 필요하고
네.
또 난 또 비건이야. 뭐 계란 먹는 비건, 안 먹는 비건, 뭐 고기를 안 먹는 맞아요. 비건, 여러 가지 비건이 또 있잖아요. 그런 또 비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있을 때 저희 나라 기업들이 그걸 이제 맞춰주는 거죠. 글루텐 프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진라면을 수출한다.
아,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빙그레에서 저희가 이제 멜로나 이렇게 네. 이제 저는 사실 멜로나 해가지고 멜론 자체가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했던 비건이 비건 뜻은 이제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아, 멜로나 이름 자체가 식물인데 봤더니 이 멜로나 안에 우유 같은 게 들어있어야 돼요.
비건들은 아~ 우유 안 먹는 비건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우유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오트밀 할 때 오트, 이제 네. 귀리, 네. 귀리 같은 성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메로나가 비건 메로나가 있다고 해서 아~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런 또 그런 성분을 대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김치하면 또 대표적인 식물인데
네.
뭐 비비고의 비건 김치 아~ 봤더니.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아, 대체
액젓,
액젓 아~ 뭐 제가 뭐 고기도 썰어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 아 나는 알러지가 많은데
네.
이거 알러지가 없는 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지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K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SNS에서 바람을 타고 이제 세 번째는 보니까. 나한테 해롭지 않고 나한테 건강한 음식이다 라고 한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식하면 건강의 키워드가 꽤 많이 따라다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또 우리가 발효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요구르트가 뭐 발효고 저희가 이제 발효하면 왠지 좋은 음식인가 그렇죠. 김치가 발효됐다 유산균이 네. 많아진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음식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K콘텐츠가 SNS를 통해서 글로벌화되고
네.
그리고서 그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노를 열심히 져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비건이 됐든 아니면 무슬림이 됐든 이런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잘 준비를 했다라고 네.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해외 소비자들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은 맨날 그 젠슨 와면서 치킨 먹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 뭐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식 치킨입니다.
치킨이 한국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보면 치킨이 영어잖아요. 닭이야.
닭백숙은 이해하겠는데.
네, 근데 사실 닭이 또 종교가 없습니다. 닭은 종교가 없다. 닭은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슬람도 먹고 뭐 그렇죠, 그렇죠. 무슬림 다 좀 애매한데 힌두교는 안 먹고 하는데 또 뭐 또 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돼지고기는 근데 이제 닭은 이제 종교색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식 치킨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치킨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한국식 치킨은 기본적으로 조금 닭이 조금 쬐끄맣죠. 외국의 닭은 칠면조합 직접 한번 보셨어요? 칠면조합 크리스마스에 팔거든요. 네. 오, 진짜 너무 커요.
좀 무섭더라고.
무서워.
징그러.
이거 진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할 정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닭도 꽤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닭이 좀 작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양식 닭은 좀 먹으면 아 진짜 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막 뭘까? 벌키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막 덩어리가 네. 막 이렇게 커요. 막 닭도 닭다리도 큰 것 같고 네. 그런데 저희는 보면은 겉바 속촉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네.
고개 또 이게 부위별로 튀겼잖아요. 조그맣게 막 소분해가지고 네네. 튀겼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닭이 뭐 두 마리 발이 다리가 두 마리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 나올 때도 있고 세 개 나올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킨이 아주 이제 잘 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비빔밥, 불고기, 라면 순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한식당에 가보면은 외국인이 와서 저한테 나 뭐 먹어야 돼?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가 비기너세요. 초급, 중급, 고급을. 근데 중급, 고급을 안 물어봐요. 왜냐면 저 아니까 안 물어보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런 사람은 비기너예요. 초급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무조건 비빔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고기는 조금 가격이 있어. 비빔밥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네. 어디나. 한 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와서 뭐 유퀴즈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감명 깊은 얘기도 하셨지만 깐부 치킨에서 네. 오징어 게임 보면 우리는 깐부잖아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깐부가 파트너십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럴을 자꾸 타고 이제 홍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K푸드가 그 현지 사람들한테 수출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 이런 식품들은 이쪽에서 싫어하더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할 때 조심해야 된다. 아,
나는 네. 할매 뼈 해장국탕. 그랜드마더
본.
그래서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 예전에 곰탕. 네. 곰탕 배어, 어떻게 설명하냐고.
배어 수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곰탕 사실 과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하여튼 그래서 곰탕 하면은 사실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이게 근데 음식이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이제 비선호 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김치가 비선호 음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등으로.
어? 아까 선호 음식
선호의 2등인데 비선호에도 또 1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의 입맛이 간사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제일 뭐 10인 10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의 취향들, 그러니까 음식이 완벽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아 나는 그게 매워서 좋아, 네. 또 이런 음식이 있고 아 나는 그게 프레시해서 좋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냐에 따라 선호하고 비선호가 있는데 이제 김치를 저희가 보기에는 참 뭐 아까 발효 음식이고 여러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거는 뭐냐 이랬더니 맵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 좋은데 맵질은 또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매워서 싫다. 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식감이 안 좋다. 근데 이제 식감이 안 좋다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식감이 안 좋다라는 게 그런 식감을 못 느껴봤으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가 눈 감고 김치를 씹으면은 여기 뭔가 귀에서 팍삭
아삭아삭. 네, 네. 네.
근데 서양에는 그런 음식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샐러드도 조금 그렇긴 한데
샐러리 정도
네, 먹어야 네, 되는데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식감이 안 좋다. 짜다. 그다음에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모른다. 뭐가 막 버무려져 있어.
네네.
보니까 배추야. 근데 맛을 딱 먹어보니까 이게 뭐 배추 뭐 맛은 아니고 뭐가 뭐 그 소스가 막 버무려져 있잖아요. 네. 얘가 뭐로 버무려진 거야? 그러면 물론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젓갈 뭐 새우젓인지 뭐 굴젓인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조금 민감한 거죠. 혹시 내가 먹으면 내가 탈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싫어하는 것 중에 또 삼겹살 구이 물론 이제 삼겹살은 돼지니까 네. 뭐 무슬림한테는 뭐 못 먹으니까 네.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데 건강하고 뭐 프레시하다고 그랬는데 삼겹살을 보니까 야 이렇게 기름 기가 자글자글한데 네. 야 이게 건강할까 이제 그런 거 맛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약간 저희가 비선호 음식으로 이제 삼겹살이 오이에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젠슨 황이 삼겹살 구이 먹었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내용을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도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에요. 김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지만 그렇죠. 애들도 네네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삼겹살은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삼겹살을 해외에서 코리아 BBQ라고 부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BBQ라 그러면은 삼겹살은 안 끼잖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BBQ는 삼겹살이 아니야.
네.
삼겹살은 삼겹살이고 BBQ는 따로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BBQ는 외국 음식이야. 근데 외국에서 뭐 BBQ라 그래갖고 보니까 삼겹살집이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이 비선호라는 부분들도 뭐 싫어한다라기보다는 호불호가 있는
그렇죠.
음식이라서 이게 또 한번 빠지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는 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음식과 실제로 이제 실제로 팔리는 음식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완제품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 뭐 라면이나 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갔다가 이제 그런 거를 먹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충족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직접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제가 런던에 근무할 때는 거기 뭐 영국 사람이 김치를 직접 담궜대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고. 근데 왜 짠지를 모르겠대요.
아 짜대요?
네. 그래서 아, 원래 김치는 소금 넣고 해서 짜다. 네, 그랬더니 뭐 저한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몰라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봤더니 배추를 절인 다음에 헹구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해봐야 그냥 소금 덩어리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짠데?
네. 근데 유튜브에는 왜냐면 그게 막 뭐 계란으로 하면 계란 깨고 바로 이렇게 막 착착착 막 보여야 돼. 인스턴트처럼 네네. 보여야 되는데 배추는 그거를 넣었다가 뭐 말리면 또 말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생략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씻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거 만약에 한국에서 그랬으면 듬짝 맞아. 야, 그걸 알려줘야 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시도. 그런 식자재로 돼 있고 이런 시도 자체가 이제 저희가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견 기업들이 많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작은 기업의 브랜드보다는 왜냐면 네. 그게 점점 대용량 대용화가 되잖아요. 소스가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김밥 만두나 이렇게 뭐 데워 먹는 거 태국 가면 엄청 다 데워 먹습니다. 사실은 모든 뭐 핫도그도 데워 먹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가면은 한 명은 음식만 데워줘요. 사면 다 데워야 돼.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없고요. 네. 걔가 다 데워줘요. 왜냐면 직접 하면 갖고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빵도 데워주고 토스트도 먹고 그 사람이 직접 다 데워줘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것만 해요. 한 명은 돈만 받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간편식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 수출 통계에 보면은 디저트까지
디저트.
네. 그리고 네. 이제 베이커리하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이제 파리바게트 1호점이 생겼었어요.
네. 런던의 파리바게트.
예, 1호점인데 직영인데.
한국 파리바게트. 런던에 있는 파리바게트는 한국
그래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런던에 왜 파리바게트냐? 네. 여기 런던인데. 네.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 런던 베이글을 한번 보내 보면 어떨까?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1호점이 이제 뭐 런던 많이 가 보셨지만 그 원래 템즈강에 석탄 발전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바뀐 게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뀐 게 여기 이제 배터시 석탄 발전소인데 네. 거기가 영국의 애플 본사가 들어서면서 복합 쇼핑몰이 그 발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굴뚝을 없애질 않고 네. 그대로 그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발전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거기 매장에 그 1호점을 이제 파리바게트가 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민들이 야 드디어 한국빵 먹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소보루 단팥빵 이런 걸 기대했는데 가니까 영국 소비자에 맞춰진 빵인 거예요. 그 이제 한국식 그런 빵집이 아니고 네네.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은 뭐 몇만 명 있다고 해도 4만 명 있다고 해도 또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지 시장에 정착하려면 현지의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로키 또 그 베이커리도 또 뭐 이제 미국에도 또 진출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저희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완제품이 나가다가 그거를 실제로 그냥 해먹는 사람들이 좀 생기다가 이 해먹는 것도 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밀키트.
네네네.
어쩌면 우리가 하던 방식이랑 좀 비슷한 거네요. 네. 완제품 먼저 먹어보고 직접 그렇죠. 만들어보다가 네. 귀찮으니까 밀키트로 해서 네. 먹어보고 그러면 확실히 카테고리는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또 이제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서울푸드 2016 행사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K식품 산업 이런 거 분석할 때는 보통 페이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체감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박람회를 실제로 열어보면은 그 느낌을 확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순방가 있는 동안 이조 기자는 다니면서 K푸드를 취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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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 K푸드 2016이 어떤 행사고 그 보셨을 때 좀 어떤 일단 행사 관련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서울 식품전 뭐 서울 푸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로 44회째가 됐습니다. 44회가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4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럼?
44년을 했습니다. 1회부터 44회를 저희가 전부 다 했는데 네. 저희 코타라한테는 아주 그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산은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네. 저희도 자체 수익 이런 확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44년간 잘 키운 거죠. 잘 키워서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아시아에서 4대 식품전인데 이제 아시아 하면 떠오르게 당연히 중국, 네. 일본,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태국이 또 있어요. 아. 태국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식품이 그것도 맞아요. 이제 좀 선진화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일본 기업들의 투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참치 통조림 뭐 이런 통조림 뭐 새우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네. 농산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4대 전시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4대 전시회 정도 되면은 뭐 좀 알 법도 한데 네. 그래도 음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 요새 또 음식이 워낙 핫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눈 어땠습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저는 그 5시간인가를 제가 걸었거든요. 네. 한국관 그러니까 국내관밖에 못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제가 본 그 곳이 거의 전체 전시장의 3분의 1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전시관이 따로 있고요. 푸드테크 전시관이 따로 있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컸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외국인 분들 대부분 많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인들은 오히려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그 날짜를 보면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저희는 B2B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B2B 아니고 B2C로 하려면 주말을 껴야 돼요. 근데 외국은 일요일 날을 교회 가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안 해요. 근데 네. 보통 퍼블릭 데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을 하는데 저희도 예전에 이제 퍼블릭 데이를 해봤지만 이게 이 B2B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음식을 저희가 먹지만 물론 제가 이제 어디 뭐 성주 참외를 제가 직접 받는 건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네. 네. 그런 것처럼 중간에 유통망 그러니까 B2B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B2B, B2C를 다 해봤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소비자가 거기 도매업자를 만나서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B2B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푸덱스 일본 푸덱스 재팬은 3월에 합니다. 걔네는 3월 말이 회기가 끝나요. 예. 그 3월에 거대한 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마케팅 비용을 왕창 쓸 수 있잖아요. 네. 3월에 끝나니까 회기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방콕은 5월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에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4대 식품 아시아의 4대 식품 전시회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대성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유럽의 식품 전시회들은 다 하반기에 합니다. 또 약간 좀 특이하게 상반기 네. 안 하고 네. 왠지는 모르지만 네. 하반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전시회로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저희가 44회 아까 이제 우리 이주호 기자님 가신 거는 이제 국내관 네. 이 1, 2, 3이 있고 국제관이 4, 5 홀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테크는 7, 8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8개 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7개. 그러니까 7, 8인데 6이 네. 없기 때문에 7개 관인데 그 이제 3개만 보신 거고 이제 국제관을 보시면은 제가 1회 때부터 44회 때까지 계속 참가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44회를
예. 뭐야 개근한 나라 미국하고 이탈리아입니다.
미국 이탈리아가 개근이에요?
개근이에요.
와 나는 중국 일본
저도 당연히 중국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44년 전에는 중국 여기 올 수가 없었겠죠.
아, 일단은 아,
네네.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 실망인데
군발해라.
아, 저희가 또 막았을 수도 있어요. 아, 걔네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일본을 못, 뭐 예전에 그런 거 있듯이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이탈리아가 했으니까 국제관을 가보시면은 어디가 위치가 제일 좋겠습니까? 미국하고 이탈리아가 좋습니다. 왜냐 이거를 저희가 영어로 시니어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을 우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전시, 그러니까 유명한 전시에는
단골.
제가 마지막 날 또 네. 물어봐요. 너 내년에 참가할 거니? 네. 그 신청서를 먼저 쓰라고 그래. 요거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안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안 물어보는 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몰라. 네.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데 좋은 전시회, 유명한 전시회는 너 내년에도 나올 거지 하면서 신청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또 가 예약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좋은 자리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시회 갔더니 뭐 어느 나라 관은 구석에 있더라. 그 처음 갔으니까. 네. 44년을 단골로 하면 저희가 당연히 아 미국하고 이탈리아 정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시니어리티라고 해가지고 전시에는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에 안 나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계속 해야 되고 저희도 요게 아까 저희 코트라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관들이 49개국이 있다 보니까 그 주한 뭐 이를테면 주한 아르헨티나 네. 대사님처럼 이런 외교 사절단들이 그 자기네 기업들을 네. 또 이렇게 응원하고 또 국가관도 방문하고 또 기업인들 출장 온 기업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
몇 개국이나 오셨어요 올해?
올해 49개국이 왔습니다. 아. 네, 그 국가관에.
근데 이거 뭔지 얘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왔는데 네. 이거 진짜 아권 보신 분들만 아시면 돼요. 이게 B2C는 사람은 되게 많이 오는데 네. 산업적인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박람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겉보기 좋게 하려고 네. B2C를 많이 합니다. 근데 화려하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B2B가 많이 와야 여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아무래도 코트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네. 행사가 화려한 것보다 실질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B2B로 하고 계셔서 대중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몰래 가십시오. 몰래 가시면 그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시식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아까 배를 쓸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지나가시는 네. 분들이. 그분들 다 이제 업체분들이에요. 어떤 음식을 사서 우리가 여기서 써볼까 하는 업체분들인데 야, 우리 한 줄밖에 안 돌았는데 배불러서 어떡하냐? 다음 줄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이거 보고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렇지 보면 이 기자님이 이제 거기를 가셔서 네. 드시고 재밌더라, 맛있더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바이럴이죠. 그렇죠. 이제 바이럴이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우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뭐 사람은 다 평등하지만 네. 누가 말하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제니라든지 뭐 카디비라고 하는 래퍼가 뭐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셀러브리티 뭐 유명인이 얘기하면 좀 더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바이럴도 되게 좀 재밌고요. 이번에 또 뭐 요리 경연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나폴리 피자 뭐 한국 예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선은 또 나폴리에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한국 예선전을 해가지고. 또 뭐 저는 또 그거 처음 들었는데 나폴리 피자에 한국 지부가 없답니다. 그럼 딴 데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생길 예정이래요. 나폴리 피자에 한국 지부가. 그래서 뭐 저희 뭐 히스토리 푸드에 육경희 대표님이란 분이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요번에 예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승한 사람은 이제 본선에 진출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폴리 피자. 아, 제가 좀 이탈리아에 좀 살다 왔죠.
그렇죠, 그렇죠. 아, 갔다 왔지. 네. 경험이 꽤 기시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많죠. 뭐 2박 3일인가. 아,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아. 제가 나폴리 피자를 먹어봤습니다. 아, 근데 거기 정어리 네. 조그만 거 들어있는데 좀 짜긴 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이랑은 좀, 그러니까 제 입맛에서는 좀 너무 짜다는 느낌이 네.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푸드를 벌써 44회를 하고 이제 실장님이 다 하시진 않았겠지만 이 서울푸드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아 글로벌한 식품 산업의 트렌드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올해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뭐가 있었어요?
아 올해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요 가치 소비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치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뭐 가성비 소비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네. 그냥 더 가치 있게 한다 했더니 이게 자기 가치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우리 지구가 네. 또 뭐 공정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그냥 뭐 배고파서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를 사야 하는 그런 주안점들을 그러한 것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게 트렌드 볼 때 제일 약간 좀 가재미 눈을 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가 트렌드라는 얘기는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몇 년 동안 들었어. 근데 실제로 가치 소비가 정말 트렌드일까? 라는 부분들을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네. 실장님, 진짜로 이 푸드 영역에서는 이 가치 소비라는 부분들이 그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맞죠.
한 0.5초 정도 시간이 뜬 것 같은데 어떤 네.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가치 소비를 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이제 현명한 또는 젊은 그런 소비자들은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이 지구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를테면 이제 예전에는 저희 비건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 먹을 게 없는데 왜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을까?
배부른
뭐
소리한다.
네, 배부른 소리다. 뭐 그랬는데 비건이 없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또 제일 또 신기했던 게 이제 대체육 같은 거더라고요. 그럼 대체육이면은 고기를 대체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뭐 대체한다.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관을 가 보니까 사실 뭐 이게 돼지고기 국밥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컵에다 또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기자님이 이제 국내간 쫙 돌고 미국에서 그거 쫙 먹으면은 더 맛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미국관에서 홍보를 이제 많이 했던 게 뭐 탄소 발자국 저감 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가 음식에 대한 차별화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예전에는 영양분, 그 다음에는 맛, 뭐 그 다음에 신선도 뭐 이런 네. 거였다면은 갑자기 여기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가치.
네.
그게 이제 뭐 탄소도 될 수 있고 지구 온난화라는 것도 될 수 있고 동물을 뭐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전기 충격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얘를 피 안 흘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할랄 쪽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식량 안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식량 안보요?
네네. 네. 왜냐면은 이제 이 공급망이 깨졌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생산을 안 해도 공급망이 있으면 제가 농사를 지을 필요 없잖아요.
네, 네.
더 저렴한 이를테면 태국산 태국 베트남 뭐 삼보작 그렇죠. 하면은 네. 우리 한 번 지을 때 세 번씩 짓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와야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공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아...
배가 없어.
네. 식량을 공급 못할 수 있다. 네.
그럼 네. 식량을 공급 못하면 저희가 어떻게 사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대체육 이런 것들이 이제 푸드테크 기술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요. 그 영국의 싱크탱크 시스테미크라는 그 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든 베티 무어 재단에서 요번에 이제 4월에
이 무어가 그 무어입니까?
네. 인텔의 무어의 네, 무어의 법칙의 아~ 그 무어입니다.
베티 무어는 와이프인가 보네요.
네, 와이프. 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그 중국의 식품 산업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그 보고서가 주장하는 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식품 산업을 차세대 아젠다로 설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과거에 태양광이나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플레이북을 만들었다니까 뭔가 이렇게 전술 같은 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정부 주도로 자본하고 정책도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학연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그냥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고 근데 뭘 몰아주냐 봤더니 대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육류 소비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이러한 대체 단백질을 전폭 지원해서
네.
뭐 세포로 뭐 배양을 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식물성 뭐 콩이나 이런 거에서 식물성 그런 단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동물성은 네.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연도별로 그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니까 2040년에는 식물성 단백질하고 그 고기값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같아진다는 거니까 지금은 일반 고기가 더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콩고기는 뭐 맛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이런 가격 패러티, 가격이 뭐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그런 예. 것처럼 이제 가격이 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교차점을 지나게 되면 식물성 단백질의 수요가 많을 거다. 그 많으면 중국이 2040년까지는 강력한 경쟁자가 돼야 된다. 떠오른다. 이런 거죠.
와, 이거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저런 거잖아요. 이게 대두를 보통 사다가 소를 키워가지고 브라질에서 대두, 일본, 미국이나 네, 브라질에서 그렇죠. 대두를 네. 사다가 소고기를 먹는데 이걸 만약에 공급망 측면에서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이걸 막아버리면 자기네 육류 소비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겠다라는 네. 거고 그건 반대로 이 소비 식품 산업에서도 국가 공급망 정의는 안보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미국 거 대두 안 삽니다. 이게 다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게 저는 가치 소비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비건이나 뭐 이런 거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보 차원에서도 본다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식품 산업에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또 계속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한 통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대두를 말씀하셨는데 아르헨티나 수출의 89% 24년 기준이요.
네.
브라질의 71%, 미국의 53%를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현재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그렇게 수입을 해서 뭔가 충족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망이 와해가 되거나 뭔가 대립적인 관계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두는 사료잖아요.
네.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 사료가 없어서. 뭐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치 소비 이런 측면에서도 이러한 대체육 시장이 발전할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식품 아젠다다. 네. 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을 시키는 거죠. 정책적인 지원이든 자금이든 기업이든.
거의 이건 히토류급인데.
그러니까요.
이 규모가 워낙 필요하고 사람들의 네.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 식품 산업에서의 그 가치 소비의 영역에 국가 안보적인 측면까지 들어와 있더라. 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앞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그 아젠다가 됐던 게 항상 대두였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대체육을 중국에서 육성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 먹으라는 줄 알았죠. 나 먹으라는 줄 알았지. 아니었네.
네.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 K푸드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서울푸드 네.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몰래 가보시면은 박대하진 않을 겁니다. 네. 가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실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정말 한국이 아니라 식품산업은 사실 내수 중심의 산업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수출에 대한 관심을 가진 기업이나 기업인들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그 식품산업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려고 그랬을 때 좀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은 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그 제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또 수출이 또 어떤 분은 또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결혼이 쉽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결혼이 쉽잖아요. 100명 만났는데 없었는데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누굴 만났더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딱 결혼 되게 쉽게 했잖아요. 딱 정말 천생연분을 한 번에 만나가지고 네. 이게 난 너무 쉬웠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수출에도 일어날 수는 있는데 약간 좀 희박한 게요. 왜냐하면은 좋은 바이어를 만나도 그 바이어가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수출입 업자로 등록이 돼 있냐, 또 인증이 돼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갖고 와서 거기다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네. 뭔가 배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가 누가 날라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무역이나 결제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조건들을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못해. 이를테면은 우리 집까지 갖다 주면 얼마야? 100원이야. 그럼 네가 그냥 거기서 배만 보내면? 그럴 때는 내가 답을 모르잖아요.
네. 배를 안 보내봤는데 의지할 수도 없고.
나는 모르는데 그 뭐 배를 또 예약하고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 결제 조건 이런 그 트레이드 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건들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는 사실 좋은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본이죠.
네. 예. 해외를 먼저 공략하고 국내로 이렇게 역 수출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로컬 챔피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챔피언 우선 로컬 챔피언 되고 한식이니까 로컬 챔피언 되고 아시아 챔피언 되고 세계 챔피언 되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단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 그러면은 뭐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냐 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꼽는 게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온라인이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B2C인 경우에는 제가 신발을 만켤레 살 일 없잖아요. 네. 그냥 플랫폼 가서 하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우리 와이프 뭐 다 사도 뭐 네 켤레만 사면 되는데 B2B는 대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만켤레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라고 하는 게
반품이요 만켤레. 그건 좀 그렇잖아 온라인으로 했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면을 하는데 전시회가 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시회에 나오는 기업은 그러니까 전시회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수출하려고 가는 건데 네. 서울식품전처럼 로컬에서 하니까 수입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관에서 온 기업들은 걔네가 수출하니까 우리는 수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전시장이라고 전시관에 모이는 기업은 돈이 상당히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나오는 사람은 능력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나온 사람이 내년에도 또 그 부스에 나오면 그 기업은 웬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런 매대같이 뭐 부스를 매대처럼 꾸미기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매년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뭐하러 그걸 사기꾼을 해요. 네. 그걸 하면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전시회가 그 B2B적인 측면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사실은 돈만 있으면 상대방은 저를 신뢰합니다. 예. 제가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 저를 신뢰하겠죠. 돈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내가 삼성이야.
신뢰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그분의 공급 능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전시회에서 보면 아 전시회에 이 돈 들여서 나올 정도의 수준이면 웬만큼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시회가 그런 만남의 뭐 장소, 비즈니스 장소도 되고요. 사실 이제 부스에 참가한 기업의 입장인데 제가 해외에서 뭐 저희가 코리아 퍼빌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손님을 기다리지 마라. 옆에 부스에 있는 다른 부스에 있는 사람을 접촉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식품이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빵을 만들고 있어. 네. 그럼 저는 맛있는 잼이나 뭐 크림이 필요해.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잼 팔고 크림 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서 콜라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나도 바이어가 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제품군을 수직 계열화 이런 데는 대기업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콜라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빵을 먹으니까 목이 말라. 그러니까 음료수가 필요해. 그러면 음료수 또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뭐 빵하고 콜라보 하지 않을까? 뭐
본인이 이렇게 박람회 구경으로 온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도 또 할 수 있거든요.
바이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공급망의 단계가 있으면 제가 어떨 때는 공급자고 네. 어떨 때는 수요자인 거죠. 이 사람한테는 받고 이 사람한테 공급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전시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대면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B2B 마케팅 수단이다. 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있습니다.
이게 전시회가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게 식품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네. 우리가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해봐야죠.
우리가 아침에 음식 우리가 물건 팔 때도 네. 게스트 우리가 진행자들이 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것보다 그렇죠. 게스트가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먹고서 평가를 해주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건데 대량 구매를 하시는 그런 B2B 거래에서는 네.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라는 게 특히 식품은
그렇죠.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아, 김이 3%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김맛이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푸드가 요즘에 수출도 잘 되고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와 그리고 셀러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던 서울푸드를 또 기획한 이 코트라의 도움으로 많은 이제 한국의 식품들이 전 세계에서 호령하는 그 날을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호령까지는 안 해도 되고
지금 피크 아니잖아요. 하면 돼. 피크 아니잖아요. 피크. 이제 시작이잖아요.
피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크는 내려와야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네.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K푸드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압권 코트라와 함께하는 압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트라 무역투자정보실 전우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